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무릇 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 그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의 새끼라는 겁니다. 좀 목사 입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마귀의 고귀한 자녀는 아니니까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가감해서 읽으면 안 되고, 때로 좀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도 사랑이 없는 목사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괴롭히고 고약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희석시켜 버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망에서 옮겨서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이 어떤 겁니까? 두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회에 가보고 노회에 가보면은 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모습 속에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회장이고 목사들이고 임원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에 총회에서는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총을 꺼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불을 끄고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총회에 노회 임원으로서 총회에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싸움이 터질까 늘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성총회 그러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짓이죠. 만일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적인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괴로움과 지옥과 같은 그 악함들, 두려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미운 짓을 하면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미워지죠. 그럴 때마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놀랍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운 마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미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잘 안 되고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이 자꾸만 올라오고 증오심으로 발전을 해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날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 하면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바뀌냐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욕하고 미워하고 저런 인간은 좀 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골치 아픈 저 인간은 왜 살아있냐고,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로 도움을 요청을 할 때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사람들을 한 명 이상은 다 붙여놓으셨어요. 좋은 옷을 입고 웃으면서 교회를 나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게 가시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이웃들이 한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붙여놓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붙여놓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을 붙여놓으셨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내게서만 나간다. 네가 나를 의지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남의 것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랑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사랑은 우리가 잠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 생명을 불사르면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갑니다. 증오하도록 만들어가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4절 말씀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불신 네티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70대 노인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교회에 확진자 한 명 나온 것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재미있게도 한 네티즌이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어디에서 확진되었는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한 명 나왔다고 저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름도 세균이고 지난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리시장이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면은 신고하면은 포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번 주에 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자출입자 명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날짜도 7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정해주면서 다 완료하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가 지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는 수기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자출입증을 명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번에 새롭게 이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카페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것은 되지 않고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그럽니다. 교인이 그렇게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9월에 12일간이나 동성애 행사는 허락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워지기 시작했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사람도 역사를 보면은 좋지 못한 결말을 그가 황제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결말을 가지고 왔으니 이놈의 정부들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말들이 이 속에서 자꾸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분노의 화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막아내야 되겠지만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성도가 마스크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만큼 방역 시스템에 이렇게 잘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딱 교회만 찍어서 금지를 명령을 내렸고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서명도 했고 시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구호도 외쳤고 어제는 우리 노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불러서 교회의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그 의원도 교회와 뜻을 같이 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린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마음껏 욕하고 상대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인간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면은 저주받을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빈 축복이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가면 늘 복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 주변에 가면 늘 그와 같은 것들이 주변에 쫙 알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절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축복하며 삽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갚아야 할 때, 욕을 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정죄하는 그 손길을 거두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똑똑하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바보처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자가 장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 많은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죠. 지적할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보스럽게도 아버지는 그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그때에 단 하나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금 찾았다면서 잔치를 벌렸죠.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그 여인의 잘못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죽음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침뱉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할 것, 섭섭한 것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품어주셨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임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닙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 아주 악한 왕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은 반대해야 되고 막아낼 건 막아내야 되겠지만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들 앞에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저들을 박해하고 있고 교회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닌가. 이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글을 그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전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축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는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살짝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살짝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용서하고 오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용서를 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해. 저는 이런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가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좁은 길 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무슨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좁은 길,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했던 손양은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개인 모두가 다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 용서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울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울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너희가 서로 불만이 누구에게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납을 하라고 그럽니다. 피차 용서를 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많이 용서를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죠. 여러분, 나와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손가락처럼 그건 이해가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원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신뢰하셨냐 하면 변화산상에 변화가 될 때 올라가실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고 나머지는 밑에 있게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의 약점들을 그 마음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끼셨고 가까이 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베드로가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닭이 세 번째 울었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닭이 세 번째 울 때에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가 견뎌내지를 못하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그랬죠. 응응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눈 그 눈빛이 마주치면서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